사도행전 21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6번째 스데반은 반대당하고 체포된 후에 공회 앞에서 증거하였고 그런 다음에 돌에 맞았습니다. 이어서 8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잔해함에 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관증.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남.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기를 사람들이여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2절에서 말한 영광은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또한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분은 바로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위대한 매력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시키고 성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따르게 했던 커다란 격려요 힘이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신약에 믿는 이들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가르침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에 관한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이런 이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스데반이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지 못하나 그의 말이 성령의 영감에 따라 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메시지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에 관한 스데반의 말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부합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또 그분의 영광애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에 의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결국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분이 다른 어느 것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국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보다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평가로 인해 그들은 결국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영광을 암시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영광에 이끌렸고 사로잡혔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 안에서 주님께 사로잡혔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의해 사로잡혔으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7장 4절에서 스데반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은 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으로 여행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사실상 그를 좋은 땅 안으로 옮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7장 5절과 6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씨가 다른 사람의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니 6절에 언급된 땅은 애굽이며 계명사 그 사람들은 애굽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을 인한 단어는 그 씨를 가리킵니다. 6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씨는 애굽에서 400년간 학대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 이는 430년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출애굽기 20장에서 그분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때까지를 계산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거했던 때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 언급된 400년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기던 때로부터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의 학정에서 구출받았을 때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은 때는 바로 이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모세 7장 14절과 15절에서 스데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셉이 보내어 그의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혼들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었다. 우리는 14절에 75라는 숫자를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70이라는 숫자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 숫자를 창세기 46장 20절에 있는 요셉의 다섯 후손을 추가시킨 72역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집에 관해 그가 언급한 수는 70인이 아니라 75인이었습니다. 7장 18절에서 스데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 왕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다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격상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왕은 다른 왕일 뿐 아니라 상이한 성격을 가진 왕이기도 합니다. 7장 20절부터 44절에서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모세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기다란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를 모독했다고 참소했던 반대자들 면전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는 헬라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지라 라는 뜻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다는 것, 즉 매우 예쁘다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 어법입니다. 21절에서 스데반은 계속 말합니다.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니 버린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죽게 밖에 두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가져다가 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자기 아이로 인정하거나 양자로 삼다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22절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된 지혜는 배우는 데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7장 30절에서 스데반은 40년이 차니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와 35절, 38절에서 구약의 천사는 여호와요, 삼일 하나님이신 주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주와 하나님에 의해 입증됩니다. 31절부터 35절에 있는 주와 하나님은 30절, 35절, 38절에 있는 천사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7장 41절부터 43절에서 스데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아서시고 그들을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드는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논파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2절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것은 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43절에서 몰록의 장막이란 행진하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가능한 우상의 천막 성전이었습니다 롬파는 토성에 대한 콥트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 44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처소, 곧 증거의 장막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지시하시어 그가 본 양식을 따라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아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 구절들은 세대에 세대를 거듭하여 그 성막을 보존해 왔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더 좋은 초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집을 건축한 사람은 결국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느 것에도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더 나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스데반이 말함에 있어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처소 문제에 왔습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에서 스데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주하지 않으시니 선지자의 말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무엇이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48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참소했던 반대자들 앞에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물질적인 성전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처소, 곧 교회가 있는 곳인 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하도록 새 시대를 계시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7장 49절에 있는 말은 주께서 사람의 영 안에 영적인 초소를 구하시고 계셨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사야 66장 1절 2절에서 인용한 다음의 말씀으로 입증됩니다. 무릇 가난하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반대자들에 대한 강한 말 51절에서 스데반은 반대자들에게 매우 강한 말을 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스데반은 그 영으로 충만했고 그 영이신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를 대항하는 것은 곧 성령을 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 중 하나인 사울에게 그가 그분을 핍박하고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52절과 53절에서 스데반은 계속하여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서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의로운 분이 오시리라 예고한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운 분을 잡아준 자들이요 살인한 자들이 되니 너희는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도다 고 말했습니다. 53절에서 전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과 소유가 되게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침. 54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단절되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절되어 라는 말은 헬라어로 톱으로 썰다 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봄. 55절은 계속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충만하여 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레스로서 이곳과 6장 3절 5절 11장 24절 누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용법대로 플레루의 형용사형입니다. 55절에서 스데반은 13장 52절에 언급된 것처럼 내적이며 본질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이 아닌 생명을 언급합니다. 55절에 따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자에 대한 커다란 옹호요 격려였습니다. 55절은 또 스데반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승천 안의 주님은 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분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핍박받는 사람을 크게 관심하셨음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주변 상황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영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7장 2절에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일은 오직 한 번 발생했습니다. 7장 56절에서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고 말했습니다. 땅은 스데반을 배척했고 그에게 닫혔지만 하늘은 그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57절, 58절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더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인 사울이 스데반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핍박자들을 도와준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발생하고 있었던 일에 깊은 인상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스데반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 59절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스데반은 약하고 갸날픈 소리로 주 예수여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따르면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주여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임을 봅니다. 60절은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데반이 그가 사랑했고 살았던 그의 주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핍박자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잔해함.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김. 8장 1절의 초반부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마땅히 여길 적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과 교회가 행하는 바를 승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8장 1절에서 청년 사울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인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실상 8장 3절이 가리키듯이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도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남. 8장 1절 하반부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각처로 흩어지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도시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한 지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주님이 지적했듯이 그 지방에 있는 한 지방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계시하신 것 같은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었고 다만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일부였을 따름입니다. 각 지방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한 신약의 기록은 내내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짐. 8장 1절은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각처로 흩어졌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능력이 있었고 힘있게 퍼졌습니다. 겨우 열두 사도만이 남았었지만 오래지 않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핍박 이전에는 수천 명의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동안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는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힘있게 퍼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진 후 곧 다른 많은 이들이 일어나서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믿는 이들이 떠나면 떠날수록 더더욱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비단에서 8장 3절에 있는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